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가나안 귀향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이 가나안 귀향을 결심하고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몰래 떠났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화해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읽은 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도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야곱이 자신의 가나안 귀향의 최대의 걸림돌인 에서와 화해하고 그의 승인하에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무사히 귀향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32장과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과거의 인간관계의 파괴를 경험했던 야곱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귀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귀향은 야곱은 전에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시 가나안으로 정착한 후에 되돌아온 후에 10여 동안이나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의 사건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족을 학살하는 징계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촉구 명령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야곱의 귀향은 베델 소원을 이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종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나안 첫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16절에는 라반과의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자 야곱이 가나안 귀향을 결심하고 자신의 아내인 동시에 라반의 딸들이기도 한 레아와 라헬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17절에서 24절에는 도피하듯이 떠난 야곱을 라반이 기세등등하게 추격하지만 7일 후 두 사람이 맞부딪히기 전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라반을 제지시키십니다. 이어서 25절에서부터 42절에는 라반 소유의 가족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우상인 드라빔의 분실 사건을 두고 양자가 격돌을 벌이며 그간 20년 동안 서로 간에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며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43절에서 55절에는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서로 간에 쌓였던 서운한 마음과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고 서로 화해하고 헤어집니다. 이것으로써 야곱은 하란 도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귀향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와 탐욕, 거짓된 모함은 남아있는 복덩어리도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모으게 된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야곱을 모함합니다. 그들의 모함의 내용은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그의 것이 아니면 결코 취한 일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인 쪽은 오히려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들과 부친의 잘못은 깨닫질 못하고 도리어 야곱을 시기하고 거짓말로 모함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을 보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 점점 불어날 때에는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재산이 자신보다 더 많아지게 되자 오히려 그는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부유해짐에 따라서 야곱에 대한 시기,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당화하려고 거짓으로 야곱을 대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야곱을 대하니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 복덩어리였던 이 야곱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기와 탐욕, 거짓된 모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야곱은 자신을 향한 라반의 간악한 태도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대조하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에 대하여 안색이 변하여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진 않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곱은 열심히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0번을 나타내는 말은 에세르인데 이 말은 완전한 거의 매번을 뜻합니다. 즉 라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곱과의 약속을 어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라반은 야곱의 삭을 시시때때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하였지만 결국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진술을 보면 야곱에 대한 라반의 행동이 처음에는 안색이 변하고 그 다음에 품삯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경하고 마지막에는 그 삭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등 좀 더 상황이 안 좋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행동도 처음에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라반에게서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등 그 보호하심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꽤 많고 남 속이기를 잘하던 야곱이 라반을 만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심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야곱을 향하여서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가 점점 커갈 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위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여기서 보았노라라고 해당하는 라이티라는 보다라는 기본 뜻 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피다, 감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동안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밧다라름에서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된 것을 감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감찰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을 야곱에게 행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시고 불의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던 라반의 모든 것을 빼앗아 정직하고 성실했던 야곱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야곱과만 동일시하는 오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라반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곱처럼 당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라반처럼 악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시기와 탐욕, 거짓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복덩어리가 있음을 알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